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가 11일 미국의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최고 군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루마니아 공군의 현대화 과정은 F-35 확보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 국가로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 운용성 그리고 효율적인 방공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루마니아의 핵심적 국방정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F-35 도입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미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은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약 65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12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20여 개국 120개 이상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철강 재벌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와 그가 기업을 통제하는 데 사용한 USM 홀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부는 학생들에 대한 군사화와 세뇌를 통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 한 혐의로 전 러시아 아동 청소년 군사 애국 국민 운동 청년군 등 러시아 기관 두 곳을 제재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위성 이미지를 공급한 중국 기업 등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을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적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 로사톰 관련 인사들을 추가 제재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오늘 7시 22분경 북한 내륙부에서 최소 한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린 폭거라면서 일련의 북한 행동들은 우리나라와 영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경 해당 미사일이 홋카이도 인근에 떨어질 수 있다며 한때 해당 지역에 비상 대피령을 내린 뒤 해제했습니다.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10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 이후 17일 만으로 올들어 9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군통신선을 통한 전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있었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자체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훈련과 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배치의 부정적인 영향은 모두에게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압박과 대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히 미국 측은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대응하고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도 이날 대항과 압박을 중단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양측의 우려, 특히 북한 측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도 지난달 28일 전술 핵탄두 화산 31과 지난 8일 보도된 수중 핵무인 공격정 해일 2형 수중 폭파 시험 등 자체 핵무력을 잇따라 공개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포로를 참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이 영상과 관련해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안정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에서 추가 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 IAEA 사무차장이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새벽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고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3000km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 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500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통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정상 각도 발사 시 비행거리가 10000km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쏜 ICBM 화성 17형은 정점 고도 6000km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추력을 조절해 상승 고도를 낮추고 비행거리를 단축시킨 ICBM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특히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 기반의 미사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사 시 화염의 모양이나 항적 형태, 고도, 사거리 등 재원을 분석하면서 이 같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합참은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으로는 새로운 체계의 I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열병식 때 공개했던 여러 무기 체계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첫 고체연료 기반의 ICBM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점점 이제 고도를 높여가지요. 그런 측면에 봐서는 지금 이게 중거리급의 탄도미사일 수도 있는데 신형 고체 ICBM의 1차 시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2차 시험에는 좀 더 고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시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연료 주입 활동을 은밀하게 할 수 있고 연료 주입 시간도 짧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체연료 미사일 발사가 맞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겁니다. 이번 미사일은 또 비행 중 하단 추진체 부분과 상단부가 분리되는 단분리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정찰위성 관련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미사일이 위성 시험품이었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군당국은 이 때문에 이번 발사가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시험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군정찰위성 정식 발사를 앞둔 준비 차원의 시험 발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할 준비가 덜 됐다면 준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이걸로 군사용 정찰위성 실험을 가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 의해서 검찰위성을 쏠 수 있고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2월과 3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바탕으로 미한, 미한일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17일 만이고 올 들어 9번째입니다. 중거리급 이상 발사는 지난달 16일 ICBM 화성 17형 발사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특히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1주년을 이틀 앞둔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돼 공식 집권을 이룬 지 11년째 되는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한연합군사훈련과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 자신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업적을 과시하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전략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정치 기념, 뭐 김정은의 추대라든지 김일성 생일이라든지 특히 북한 내부가 어려우니까 이런 계기로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고 김정은 중심으로 결속시키려고 하는 충성을 유도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다분히 들어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한국 내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 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미한 대규모 연합훈련이 일단락됐는데도 북한이 신형 전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한의 대북 군사공조 강화에 대응해 신형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무력과시를 지속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략적 중점이 안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발해왔던 다양한 미사일들, 이런 수단들을 개발하는 순간 시험 발사를 통해서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 라는 어떤 대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자꾸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또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남북군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연락 채널을 모두 끊은 채 도발을 통해 본격적인 강대강 구도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안정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맹국과 함께 상황을 평가 중이라며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2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며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진지한 협상을 위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즉각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외교적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왓슨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오늘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3자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미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끌어내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현 시점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기술적 동기가 없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도 추가 핵실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미 6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추가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s no need from technical point of view. Go ahead because we have close half a dozen nuclear tests. We have perfect.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폭발이 아닌 다른 실험으로 핵무기를 완성했지만 공학적 설계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유체 역학 실험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모의 실험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설계 과정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거리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 현 시점에 북한이 주장하는 여러 억지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they have perhaps enough information to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현재 북한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도 추가 핵실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중국 등 자신들을 지원하는 국가들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추가 제재를 무릅쓸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모든 기술적 데이터를 가진 북한이 지난해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3, 4번 갱도를 복구하고 핵실험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국제사회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술책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an additional threat. You know, you see that they are renovating this site. You see that they have been building particularly the tunnel.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고 주변에 기본 인프라를 배치했지만 갱도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이용해 자신들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협상의 지렛대를 얻으려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실제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그럴 경우 기술적 동기가 아닌 정치적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7차 핵실험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장 곳곳에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실험장 북쪽과 남쪽 일부에 인력 배치 정황이 있었고 3번 갱도와 4번 갱도 인근에서 소규모 활동이 있었다면서 3번 갱도 주변에 기반시설과 기계 장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갱도 주변에 인력이 배치되는 등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4번 갱도에서도 갱도 입구와 주변 작업장에 대한 청소 등 정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할 경우 언제든 갱도를 굴착하고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서해에서 이루어진 선박간 환적 실태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VOA가 여러 차례 보도한 불법 환적 정황을 구체적 정보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30일 북한 서해 초도 남쪽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박 세척이 밀착한 장면이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는 이들 선박을 순창 78호와 토요 하루호, 백양산호로 식별했습니다. 순창 78호는 지난해 BOE가 북한 해상에 출연했다고 지목한 중국 선박입니다. 중국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 두 척에 바짝 붙어 뭔가 주고받고 있는 현장이 발각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의 올해 보고서에는 이처럼 북한 서해 초도 일대를 무대로 한 선박 간 환적 사례가 위성사진 자료와 함께 담겼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36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해 보도했습니다. 환적에 가담한 선박은 두세 척씩 선체를 바짝 밀착한 형태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됐는데 이번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민간 위성사진이 아닌 유엔 회원국이 제공한 위성사진, 즉 특정 국가 정보기관의 위성 자료를 토대로 선박명까지 확인해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북한 초도 일대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선박 중 전문가 패널이 이름을 공개한 선박은 10여 척에 이릅니다. 약 절반은 북한 선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 깃발을 달거나 중국 회사가 관리하는 선박입니다. 이들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에서 출항한 물품이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기간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선박 중 중국 선적의 장선푸 6988호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장선푸 6988호는 크레인을 설치한 바지선으로 BOE는 지난해 7월에 이 선박이 북한 서해에서 대동강으로 접어드는 지점에서 잠시 위치 정보를 발신한 뒤 사라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실제 장선푸 6988호의 존재가 확인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장선푸 6988호가 선박 두 척 사이에 자리한 위성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한쪽 선박에 실린 석탄이나 모래 등을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를 주고받는 유조선 두 척이 환적을 시도할 경우 선체를 완전히 밀착시키지만 석탄 등 광물에 대한 선적과 하역 작업을 할 때는 두 선박 사이에 크레인 기능이 있는 바지선이 자리합니다. 북한이 서해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이용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 북한 초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지적했던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이 지역에서 화물의 이동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선박이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을 주고받았더라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가 미한 관계에서 중국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의원의 활동이 이어지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지난 약 한 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별도로 이뤄진 미의회 대표단 한국 방문의 공통적인 목적은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공조 강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 확대입니다. 일본 타이완 방문과 함께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이번 방안은 특히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원세출이 국방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켄 칼버트 의원은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중순 일본, 타이완,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성명에서 동료들과 나는 미국의 미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강력하고 협력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역내 평화로운 미래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예산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주 일본, 한국, 타이완을 차례로 방문한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번 아시아 순방의 주요 목적이 중국 문제에 대한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세대적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인도태평양 전역은 그들의 진입에 맞선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며 지금 미국이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컬 위원장은 특히 이번 방한 중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회가 미한관계와 관련해 중국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양상은 최근 잇따라 열린 미회 국가안보청문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공화당의 리스컷 상원 의원은 지난달 말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타이완 방어를 위해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주당의 조맨친 상원 의원도 지난달 중순 상원 군사위의 또 다른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 외에도 타이완 보호 의지를 갖고 있는 동맹국들이 있느냐며 특히 한국은 어떤 입장인지 증인들에게 집중 질문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한 협력은 최근 여러 차례 열린 미회 국가안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유일한 한반도 관련 질문으로 한반도 관련 질문이 북한 문제에 집중됐던 과거와 대조적입니다. 최근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에 대한 함의를 가진 법안의 대부분이 중국을 겨냥한 점도 중국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한반도 사안을 중국 문제라는 큰 틀 안에서 바라보는 의회 내 시각을 반영합니다. 미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미한 관계에 대한 의회의 관심은 종종 북한에 대한 미한 협력에 집중됐고 최근 들어선 인도태평양 정책과 미한 동맹 그리고 양국 무역과 투자 움직임에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경제 협력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의원들의 개별적 행보도 최근 의회 내 새로운 추세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조노스프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최태현 SK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LG와 한화 임원진 등과 회담했습니다. 오스프 의원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의원으로선 홀로 한국을 찾아 한국 경제인들과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상원 의원이 된 저태인 지난 202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땐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현대, 한화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마크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의회가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미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에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강화 등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개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우스프 의원은 방한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조지아주 가족들을 위한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방한 중 현대자동차 그룹과 SK, 한화, LG, 삼성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의 임원진과 다시 만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한국과 조지아주 사이 무역과 투자를 심화하기 위한 향후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 대표단 자격으로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물론 자유를 사랑하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과 우리의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오는 15일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외무장관이 긴밀한 양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5일 한국을 찾는 아날레나 베어복 외무장관이 박진 외교장관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부터 중국과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베어복 장관은 12일 독일 외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가까운 동맹국이자 우리 편에 국권이 서 있다며 이는 정치적 근접성을 지리적 거리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민주적 가치와 더불어 독일의 분단 경험은 우리를 한국과 결속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도 양국 장관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어복 장관은 또한 지난 3월 한국과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 합의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화해를 통해 독일의 좋은 두 친구가 함께하게 돼 의미가 더욱 깊다며 결국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외부적 힘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의 내부 결속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앞서 독일 외무부는 베어복 장관이 오는 16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담 참석에 앞서 13일 중국을 방문해 친강 외교부장 겸 국무장관 등 중국 고위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어복 장관은 15일 한국을 방문하고 다음날 G7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향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11일 정리 브리핑에서 박진 장관이 15일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과 제3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며 양자관계, 실질협력, 경제안보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와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번 전략대화가 올해 교류개시 14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됐던 시기와 비슷한 차량 움직임이 계속 눈에 띕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차량 여러 대가 보입니다.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 치아 등을 생산했던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사가 위치했던 곳인데 버스 여러 대가 주차하면서 건물 앞 공터 바닥 상당 부분을 가렸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제시콤 건물 앞에 버스 8에서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히 몇 대의 버스가 현장에 주차돼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제시콤에서 발견된 버스는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로 판명돼 북한이 한국 기업 소유의 공장의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출근시킨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에어로시티 버스 한 대당 적게는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장소에서 포착된 89대의 버스로 이동한 근로자는 최대 450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근로자를 동원해 제시콤 혹은 인근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근 다른 건물 공터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BOA는 반도체 부품과 전자제품, 유공업 패킹 등을 생산하던 한국 기업 SJGS의 공장 앞 공터에 하얀색 대형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9일에도 희미한 하얀 물체가 공터 중심부에서 발견됐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던 시절 이곳에선 동일한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당시엔 하얀색 트럭 여러 대가 공터에 주차하며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해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OA는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제시콤과 별도로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만선 등이 운영되던 공장 부지에서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6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한국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다음 달부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조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탈북민 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796명 가운데 희망자 80명과 기존에 검사했던 40명 중 방사능 수치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9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이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중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비포 검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핵실험에 따른 인과관계가 특정되거나 별도 치료가 필요한 피폭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조군이 없었고 표본수가 적었던 데다 교란 변수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이유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UN 여성차별위원회에 중국 심의를 앞두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체류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1일 중국이 자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국 심의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인권유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피한 북한 여성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에 특히 취약하다며 서류가 없으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 삼성에서 북한 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제공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 달 8일부터 26일까지 제85차 회의를 열고 중국, 독일, 베네수엘라 등 8개 나라 정부가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심의합니다. 중국은 1997년 채택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통만사도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성통만사는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결혼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학대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성들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도움을 구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채 학대를 견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내 탈북민들은 강제 송환의 두려움 때문에 인신매매된 상태에 강제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 여성의 자녀들도 무국적 상태에 놓여 이동의 자유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 여성의 자녀가 드물게 아버지의 호구에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여성은 자녀에 대한 법적인 연계가 부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탈북 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여성들을 불법 거주자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다수의 북한 여성들이 불안정한 법적 신분과 보호 부족으로 강제 결혼, 인신매매, 성착취, 강제 송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맘연합회는 중국이 북한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들이 필수적인 서비스와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탈북 여성의 강제 북송을 삼가고 탈북 여성을 중국 내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탈북 여성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지원과 총체적인 보호를 제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성통만사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인신매매 조직을 추적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탈북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보건과 산부인과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호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통일맘연합회 역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거류증을 발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 자녀와 상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도 12일 VOA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이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가지려면 북한에서부터 원래는 여권을 가질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브로커들에게 잡혀가서도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무국적자 문제, 이거는 무국적자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 대표는 여성과 소녀의 인권 문제는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있다면서 꾸준히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로 북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탈북 여성 보호 등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의에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 정부가 밝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서 탈북민은 배제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달 BOA에 탈북민이 강제 북송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 탈북민 단체가 북한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다고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선 북한의 사치품 구입 창구가 고대량 살상무기 확산 통로라며 심각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지도부가 민생을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사치품을 계속 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생명권, 생활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미사일을 개발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해 이를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대북 제재의 우회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오직 독재 체제 유지와 김씨 가족의 사치에만 몰입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통탄하고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이날 B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착용한 외투가 미화 1,900달러에 달하는 세계적인 명품 디올 제품이고 김 위원장의 손목시계는 수만 달러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지적하며 이는 최고 지도자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위선이에요. 위선이고 중요한 거는 앞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저희가 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국산도 아양화라 하면서 앞에서는 그렇게 쇼맨십을 하고 뒤에서는 자기 일가는 북한의 국산도 안 쓰고 외제차, 외제 제트 스키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또 제 그 중주의 그 딸한테는 그 1,900달러가 되는 그 명품들을 치장하고 나와서 미사일장에서 자랑하듯이 북한 주민들을 아주 골 먹이는 거죠.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치품 구입 행태가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10일 BOA에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Right. I mean, it's not surprising, right? I mean, Kim insist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tighten their belts, but you know, he does not, you know.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는 국제사회가 실제로 북한 정권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거나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김정은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외국 제품, 사치품을 살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선 북한이 구매하는 특정 상품을 차단하기보다 북한 지도부가 챙기는 수익을 제한해 구입을 더 어렵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실제로 구매하기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mean, I would say for me, it's less about the specific goods that they're buying and more about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무역은 대량 살상 무기 구매 및 확산 네트워크와 동일한 물류와 금융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경화 발행국들과 연합해 김정은의 부정 축제 정치에 따른 수익을 동결하고 그 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은 뒤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출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 정부와 인민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이행을 잠정 중단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무장 해제와 개혁 결정을 기다리는 건 과거 전략적 인내에서 배운 것처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 대한 복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치품을 계속 애용하는 건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ignificant hypocrisy from the leadership in Pyongyang.
특히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는 김정은의 2012년 발언을 거론하며 1990년대와 같은 대기근 가능성을 2023년 다시 보고 있는 상황에선 맞지 않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국민의 40% 이상이 영양실조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무기 개발과 사치품에 국가 재원을 사용하는 상황은 매우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하늘에서 탄도 미사일을 위험하게 폭파하고 소수 특권층을 위해 사치품과 백마를 구입함으로써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에 충분할 수도 있는 부족한 재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연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외제 사치품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품을 입은 김 씨 가족의 사진을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과거 북한 외교관 시절 이런 사치품 구매 실태를 보며 허무감이 많이 들었다면서 이런 실태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변화의 주체가 인민이기 때문에 이 인민을 깨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겠습니까? 주민들도 자 당신들이 지금 현재 굶주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뭐 몇백만 원짜리 패딩을 딸한테 입히고 본인은 뭐 달러로도 한 몇십만 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라는 거 말해주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치죠 주민들이. 우리는 쌀 한 때도 보러 먹기 힘들어서 진짜 매일매일 그저 장사에 연연하는데 이 사람은 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 역시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해하게 되면 김정은과 북한 정부의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 등 여러 결의를 통해 사치품 등의 대북 유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5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외화 상점에 다시 외국산 소비재가 등장했다며 일부 주류는 사치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렉서스 등 앞서 밝혔던 일부 차량의 반입 정황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가뭄 실태가 미국 위성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3월부터 이미 심각 단계로 올라섰는데 작년보다 한 달 일찍 찾아온 봄 가뭄에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가뭄 지수를 보여주는 미 해양대기청 NOAA의 위성 자료는 북한 전역 곳곳을 검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뭄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 색으로 구분하는데 색깔이 진한 붉은색은 그만큼 가뭄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3월 6일에서 12일 주간 북한 중부지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진한 노란색과 붉은색은 한 주 뒤인 3월 13일에서 19일 주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3월 20일에서 26일 주간 다시 곳곳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월 27일에서 4월 2일 주간엔 이전보다 더 붉어진 점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함경도 일대에서 검붉은색이 두드러집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가뭄지수 자료를 통해 북한 내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4일 김덕훈 내각 총리가 지도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가뭄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북한 기상수문국 독고혁철 실장은 최근 관영 조선중앙TV에 출연해 2월 26일에서 3월 29일 북한 지역에 내린 비는 12.1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히며 북한이 사실상 봄 가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도 봄 가뭄을 겪었지만 올해 가뭄은 약 한 달 일찍 찾아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NOAA의 위성자료는 지난해 북한 곳곳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든 시점을 4월 11일에서 17일 주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올해는 3월 초부터 가뭄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였고 4월에 접어들기도 전에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은 벼 모판을 만들고 옥수수와 감자 등 주요 밭 작물을 파종하는 시기로 이때 가뭄 피해가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식량난도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등 외부로부터 식량 수입을 더 늘릴지도 주목됩니다. BOE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지난 2월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수입 품목이 장립종 쌀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장립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은 찰기가 없으며 모양이 얇고 긴 품종입니다.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중국 남부지방 등에서 생산, 소비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잎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장잎종 쌀을 대거 사들인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장잎종 쌀을 대거 사들인 이후 지속적으로 장잎종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간 북한이 사들인 장잎종 쌀은 77,390톤, 수입액은 3,222만 달러입니다. 2022년 한 해 단잎종 쌀 수입량 23,894톤 혹은 수입액 1,175만 달러와 비교해 약 3배가 늘었습니다. 한편 NOAA의 위성자료에선 11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황사에 뒤덮인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황사는 중국 동부지역과 한반도 서해, 북한 서부지역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상공에 황사가 자리하면서 위성사진상으론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과 11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만주 지역에서 발원한 이번 황사가 이동성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를 통해 한반도 서해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743년 4월 13일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며 미국의 첫 국무장관을 역임한 영향력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늘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1700년대 기준으로 미국 영토의 50%를 늘린 것이고 현재로 치면 20%에 해당하는 땅을 늘린 것입니다. 1800년 프랑스는 스페인과 조약을 맺어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잃었던 현재 미국 중부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영토와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로키 산맥 사이의 땅으로 17세기 프랑스 탐험가가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에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루이 왕의 땅이라는 뜻의 루이지애나라고 붙였습니다. 프랑스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장차 프렌치 아메리카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나폴레옹 1세는 루이지애나를 팔라는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803년 4월 나폴레옹 1세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루이지애나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과정에 토머스 제퍼슨의 전략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제퍼슨은 전쟁을 거치지 않고 루이지애나를 차지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미국이 20세기 초강대국으로 일어서는 토대가 됩니다. 1958년 4월 13일 미국과 소련이 맞서던 냉전 시기 미국의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제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23살의 텍사스 청년 벤 클라이번이 러시아가 낳은 국제적인 음악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를 기념해 만든 첫 번째 대회에서 피아노 부문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당시의 소련은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해 차이코프스키 음악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련의 음악대회에서 미국의 젊은 청년이 우승을 한 것입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니키타 후쇼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미국인에게 1등상을 줘도 되는지 물어봤고 후르쇼프는 그 미국인이 제일 잘했냐고 물으며 그렇다면 상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벤 클라이번의 연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일화이며 그 후 미국은 1962년 벤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만듭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하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VOA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한동맹 70년의 현 주소와 포괄적인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동맹의 미래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보내드릴 VOA 기획 보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